들어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한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합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여러분께 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택할 테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선택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설사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일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끼고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아까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 제가 지난주에 잠시 다윗을 얘기하기도 했고 사무엘서를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른 권을 강의할 일이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한 번씩 그 권을 갔을 때 그 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핵심은 지금 여기니까. 그래서 조금씩 설명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그 야할 하실 수 있죠. 힐 하실 수 있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금씩 그 개념이 더해가면 되는 거지 한 번에 그 개념을 딱 정의한다는 건 제가 되게 욕심입니다. 제가 제 선배들이 한 번 에스라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갔다 오셔서 성경을 배웠는데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제가 욕심이 참 많죠. 한마디로 그걸 정의해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공부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그것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권이 말하고 있는 핵심도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부하고 그분이 정의한 걸 저한테 이야기해봐야 저는 그 내용의 속속들이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의만 듣는 거죠. 사실은 왜 지금 이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세세하게 하냐면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이퀄이 되어서 나왔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입니다.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 중간에 실패해서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 이게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경륜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뜻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오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Pre-o-jo-mai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중간에 에베소서 1장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네 번이 더 나오는데 11절에 다시 우리가 예정을 입어만 똑같이 예정이라는 단어고 나머지는 미리 예비하다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교리에서 알고 있는 그 예정은 지금 5절과 11절에 나오는 예정 두 단어고 나중에 3장에 가면 예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정은 분명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구원의 시간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시간순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정하셨으면 이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 라고 결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남아있습니까? 없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누가 한 말입니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칼빈이 한 말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와 예배소서는 쌍벽을 이룹니다. 로마서와 예배소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경륜, 구원의 신비, 이신칭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쌍벽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대조되고 있다는 표현도 되거든요. 예배소서를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우리는 믿음을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내 구원이 끝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두려움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택정하고 예배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라고 우리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럴 수 없어라고 합니다. 예, 큰 범죄는 맞습니다.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신 한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거절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 무관하게 평생 죄만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대로 따지고 못 받을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제가 볼 때 그런 구원론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단지 칼빈이 얘기하고 루터가 얘기한 그 한 구절만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라고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죄는 지으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란 허상을 세워버립니다. 자기 좋을 대로요. 성경은 구원을 계속해서 시간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단계 더 나눴죠. 세 단계로 나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일구어 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자녀로 빚어가신다. 그런데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만 좀 주제를 하나님 뜻에 한번 포커스를 다시 맞췄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오전에 사실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이어가려고 하니까 끊어지는 부분에서 갑자기 툭 끊어지면 예배가 끝나야 돼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러면 보통 이 은혜나 감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앞에서 은혜로 올 때 그냥 끊었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오후 시간에 졸릴 때 이 말을 하면 어떤 부분만 기억하고 나면 사실 제가 이 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무총리로 내정자로 예정되었던 문창극 씨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게 설교만 녹음이 돼서 한 번씩 되게 껄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그 표현을 쓴 것 때문에 이분이 친일로 매도당해서 결국은 그 내정 자체가 취소되고 거의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 뭐라고요? 우리 에베소서를 읽었죠? 하나님의 뜻은 이걸 매우 개인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녀, 합당한 자녀로서 빚어가시는 것이 당신의 뜻인데 그걸 위해서 아까 제가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단정지어서 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해석은 분명히 한편으로 맞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우리가 고통과 번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자녀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되는 걸 바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궤도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표현을 교리에는 늘 사용을 합니다. 허용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하시거나 뜻하셔서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죄악을 다시 그걸 돈다라고 표현하죠. 인생에 한 바퀴 돈다라고 하죠. 돌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앉히시려고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과 주권, 선하신 의도와 주권. 그래서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불합리하고 죄로 얼룩진 그 인생들을 다시금 이끌으셔서 하나님 원래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양 그대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하셨다 이 표현을 합니다. 교리를 공부해 보시면 사실 이런 표현들이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교리는요, 교리로 배우면 문제를 못 풉니다. 성경을 보고 교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본 사람들이 교리를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교리를 보고 성경으로 들어오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학자들이 너무 날카롭고 기준이 명확합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노아의 시절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 백년 어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내놓고 하나님은 말을 못하십니다. 침묵에 침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그 망치 소리를 통해서 그 소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그어놓고 못 미치면 죽고 올라서면 산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성경의 그 창세기 6장의 표현이 5장의 표현이 그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 히브리어는 체데크 상대적이라고 했고 완전하다라는 것도 타밈이 완수하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들을 그가 순종하다는 표현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완전성, 절대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다윗은 얼마나 인간같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제가 내리에 아주 강렬하게 한번 새겨드릴까요? 제가 여기 신학과 교회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녹음이 되니까 얘기만 끊어서 문제가 되는. 그럼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그 가늠한 여인의 남편을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다 알았어요 여러분. 용납이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용납이 됐을까요? 우리보다 도덕적인 기준이 훨씬 높은 때였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앞에 거 싹 다 지워버리고 다 받아주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열왕기상 그 이스라엘 역사책 찍는 책 서두에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세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인간이 언제든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주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데 의도가 있으세요. 우리는 용서 못해요. 우린 다시는 못 봐요. 여러분 그럼 저하고 영영 빠이빠이예요. 만날 수 없어요. 교회 목사 다 면직되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한국 사회는 더 심하죠. 아니 옛날에 이스라엘 사회는 더 심했어요. 얼마나 율법이 세세했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갈아엎으시고 그 1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닫고 들어가라 들어가고 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할 때도 그 들어가란 말 한마디 이외에는 하나님의 침묵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나서 365일하고 다시 17일이라는 1년 17일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다른 어떤 고통보다 방주 안에서의 중노동이나 배설물이나 음식을 주는 거나 같은 음식을 먹는 거나 제한된 공간 안에 사는 거나 밖에서 뜨거운 온도로 인해서 안이 공기가 더러워지는 거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뭐라고 말씀만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다시 그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천장에 뚫린 그 창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연습을 방주에 그 1년 17일 동안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온 중심이 하나님으로 익을 대로 익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훈련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소서 1장 4절 5절 그리고 11절 이야기하듯 예정이라고 하시고 예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그 과정을 예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경륜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로마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경의 구절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이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죠. 단어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되게 여정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로 탁 떨어뜨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은 명쾌하게 하나로 정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설명하기도 좋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단어를 탁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하면 설교할 때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표현이 방금 좀 이렇게 막 거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전혀 달라지고 혹은 새로워지잖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는데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부모 아닌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불러드렸던 그 어버이날에 불러드렸던 어버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키우실 때 밤낮으로 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불렀죠. 1학년 때 부르고 2학년 때 부르고 3학년 때 부르고 계속 불렀잖아요. 그러다 보면 퇴색됐다가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보면 밤새 그 아이가 때론 감기로 때론 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 옆에서 밤을 지새워보면 부모의 그 마음이 이 부모에 대한 노래가 어버이 노래가 새로워집니다.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러다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우리가 길렀던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우리가 긴긴 밤 홀로 매일을 대면해야 될 때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계셨을 그날들이 기억나겠죠. 그리고 그날 이 노래를 불러보면 우리에게 어버이 노래는 새 노래가 됩니다. 성경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새 곡으로가 아니라 같은 노래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성경의 말씀들을 배우고 그 말씀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탈바꿈합니다. 말씀을 배워가면서 계속 그것들을 우리가 깨우쳐 나가겠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뭔지 발견을 못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자고 지금 오늘 계속해서 말씀의 포커스를 그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사 8장 1절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다가 그죠? 우리의 입장에서 이 기억하사는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기억이 난 거예요. 한글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수장시키고 그 처절한 절규와 비명을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방주가 띄어져가지고 5개월 동안 둥둥 떠다니다 5개월 만에 아라라산 걸렸고 그 안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보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그걸 다 잊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기억이 났다.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 오도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 자체가 원문은 자카르라는 뜻을 자카르라고 부르거든요. 자카르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겠다고 그와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노아는 중동동을 하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 혼란의 소용돌이 하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한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카르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정확하게 다시 나옵니다. 거기도 한글 번역은 기억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이집트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그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노예살이를 하죠. 수백 년간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자 출애굽기 2장 24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럼 하나님 400년 약속하셨잖아요. 400년 흐른 동안 아무 기억 안 하시다가 우리말로 치면 잊고 계셨다가 지금을 턱하고 기억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마음이 새겼다는 거예요. 당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 그의 자손들을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사람과 사랑 방법 달라요. 우리는 사랑은 좋은 걸 주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를 단련시키시잖아요. 종살이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노예살이부터 시작하게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의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렇게 훈련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새기고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는 그 긴 세월의 한순간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들을 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아니면 우리가 절망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우리 한 번씩 그렇잖아요. 너무 절망하면 기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중심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아니, 아마 여기 돌아보면 어릴 때 죽을 뻔한 기억 한두 번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 아침에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서 안 지켜주시면 그 아이들이 살아서 다시 대문 열고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안 사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중간에 설교하다 이야기 나면 했는데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생물을 각기 한 쌍씩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배에 타기 직전에는 7장 넘어가면 7씩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으로 명령을 바꾸시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도마가 잡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정한 짐승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명령을 보면서 성경은 오류다. 성경은 잘못된 책이다. 공격을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실은 왜 정한 짐승을 7상 배에 실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번제.
예, 번제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뚫린 창이 문을 열면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그곳 안에서 방주하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 동물들을 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날 문을 탁 열고 하나님께서 여셔서 나왔을 때에 노아 앞에 펼쳐진 이 땅이 파라다이스였을까요? 절망의 땅이었을까요? 절망의 땅이었을 거예요. 1년하고 15일 동안 홍수가 다 쓸어가지고 땅이 다 뒤집어지고 온 시체가 죽어서 물 안에서 불꽃 불다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날 그곳에 섰을 거거든요. 그러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막판에서 나뭇잎을 폈지만 먹을 거 없거든요. 열매 안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하시고 정결한 짐승을 많이 배에 실어 놓았던 이유도 우리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들의 식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물 배 밖에서도 노아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셨고 배 안에 준비를 하게 하실 때도 노아를 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한 명령하고 다르네요. 왜 제가 그걸 해야 되죠? 노아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방주가 배가 아라랏산에 걸려서 5개월째 멈추었을 때 하나님 이제 하실 일 다 하셨으니까 문 좀 여시죠. 못 견디겠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why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명령이 바뀌건 명령이 더 힘들어지건 노아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그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아를 위한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위하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주머니 안 불어납니다.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돈 좀 더 번 게, 뭐 좀 더 성공한 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처럼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죠? 여기서 아멘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테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죽음입니다. 아까 오전에 믿음은 인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내는 조급해 하지 않는 거거든요. 조급하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가 다시 한번 순종하는 건 내 생각을 꺾고 내 경험을 꺾고 내 계획을 다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은 결국은 죽는 거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결국 여기서 나온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물을 인도해드리고 자신도 그 방주에 탔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 그 방주가 이끌어지는 대로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라는 이 방주에 들어왔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방주가 테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테바가 뭐라고 했죠? 테바, 방주는 자체 동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 딱, 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게 있으면 테바 아닙니다. 방주를 타는 순간 나는 없는 겁니다. 나의 동력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닻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키는 하나님입니다. 동력이 없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타기 직전까지 무슨 명령을 하시건 간에 당신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노아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노아가 들어가는 방주가 진정한 테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방주를 타기만 한다고 방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이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될까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탁한 사람이 구원의 방주가 되듯이 교회를 온다고 해서 이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된다. 아니요. 그런 말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육신만 방주에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 운행하시는 테바, 방주를 타게 되는 거죠. 노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건 저런 말씀을 하시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방주의 시간이 1년 17일이나 걸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보다 앞서 일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필수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아,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시냇가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런 교회를 했으면 해야 돼. 이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당신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은 늘 모세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때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10년 동안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동굴에 자고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 온 주변에 소망 없는 모든 그 극도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어떤 일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는 비전을 세워서 그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이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 관점이 좀 붙일 수 있겠는데, 아니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에 대해 설교하면 더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요셉에게는 비전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아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나 계획이나 다 없애버리세요. 가락을 엎어버리세요. 아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거 알고 하게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빚어가세요. 그러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세우는 것보다 안 세우는 게 100번 나아요. 제가 청년부를 7년 동안 맡았었는데 청년부의 청년들은 대부분 표어를 좋아하잖아요. 슬로건, 구호를 좋아하잖아요.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몇 명 초반에 저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넌들은 그래도 이런 거라도 좀 세우고 앞에 붙이고 이래가지고 뭐 하고 이러는데 왜 그런 거 좋지 않느냐고.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부질없다. 저거 다들 무슨 뭐 도땅냐고 묻더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 청년들은 나이가 저보다 어리니까 제가 좀 싸움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대부분 연배가 많으시니까 싸움 못하니까 제가 뭐라 내년 되면 표 안 세우겠죠? 아, 저는 표 없습니다. 말씀만에 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떤 슬로건을 세우고 이거 우리 하나님과 안 무관한 겁니다. 우리의 표지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한데 묻을 수도 있고 우리를 연합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경은 연합을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를 연합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되는 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한 생각이 되는 거. 근데 세상에 그런 연합이 되는 교회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걸 하려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당신이 하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여러분하고도 평행선을 긋고 달려가게 돼요. 청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말이라도 하면 대꾸라도 하고 별 말 없고 어차피 목사가 안 세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 교회니까 저분이 나가든가 제가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안 자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은 저는 다르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맞죠? 여러분 언제나 저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어쩌면 이 부분에서 대기 여러분하고 지금 줄다니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구약의 가장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였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자, 그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기근과 흉년을 가뭄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들고 왕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가뭄과 흉년이 그 땅에 임합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대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든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해 주셔야 됩니까? 적어도 여호와의 종은 비옥한 땅, 물이 많은 곳으로 가게 해서 이 땅에 임한 이 악재를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라고 하죠? 엘리야 보고 그때?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성경을 지금 다 찾아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그건 나중에 가서 또 열왕기상 갈 때 다시 하면 되니까 기억하시고 있다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마 목사한테 그렇게 없는 걸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립 시내가니까 우리는 무슨 그린이나 푸른 초장이나 이런 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내가는 협곡을 뜻하거든요. 기드론 아시죠? 기드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반대편 겟세마네나 올리브로 가려면 이 그립 그리고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야 됩니다. 협곡입니다. 협곡은 주로 우기가 아닌 모든 곳에는 거의 이스라엘 사실 물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물이 없으니까 그게 뭐로 쓰입니까? 무덤으로 쓰이거든요. 시체 버리거나 쓰레기 소각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로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 보고 그 밑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냥 물이 조금 쫄쫄쫄쫄 흘렀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화에서 본 운치 있는 협곡을 자꾸 생각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협곡은 가물고 어둡고 말 그대로 사망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계속 사용하잖아요. 물도 더 빨리 말라요 거기는. 그런데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해요. 자기 다 능력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어야 돼요. 그거 보내면 안 돼요. 내가 내 맡은 역할을 잘해서 나의 역할이 훈계의 심판인데 하나님께 3편으로 글을 들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글을 빚으시는 과정이 그리 시냇가로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물이 떨어져 가요. 옆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죠. 그리고 여러분 뭐가 날라와서 그를 먹였다고 했죠? 예, 잘 아시네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까마귀가 이빨을 닦았을까요? 닦았을까요? 까마귀가 깨끗하지 않다는 건 잘 알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까마귀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능력의 종이요. 이빨도 안 닦은 더러운 새, 그가 물고 오는 고기나 그가 물고 오는 식물로 연명하게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비참한 거예요. 가져다 준 것 먹고 푹 쉬고 안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목숨이 경각이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걸 주는데 먹어야 돼요. 아이 전혀 안 하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없을까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포있게 일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돌아보니까 내만 하나님 앞에 신자인 것 같아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내는 양식은 뭘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있다. 착각하지 마라. 엘리야가 자기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열악한 상황을 엘리야라 경험하게 하세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질 동 말 동 그 선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처절하게 알게 하세요. 생명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의 비전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한계를 알게 하시려고 이걸 사람을 죽을똥 살똥 구부리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한다는 건 정체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준까지 그를 내려가게 하셨다가 거의 죽을 때쯤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시돈으로 가라고 하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세요. 기억하시죠? 그 구절은. 시돈, 사르밧 과부, 이게 어딘 줄 압니까? 방금 뭐 때문에 이 저주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했죠? 시돈, 그러니까 두로. 이세벨이 출신이 거기거든요. 두로와 시돈은요, 온 세계에 우상을 공급 창고라는 표현을 써요. 무역과 모든 것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모든 우상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곳 출신이 이세벨이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마트면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목숨 하나 구제하려고 이렇게 버티고 또 버텼는데 보통 사람이 절개가 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일본에 가서 네가 밥을 먹어라. 독립운동가에게. 가겠습니까? 안 가죠. 죽어야 혀를 깨물고. 이제 표현이 되게 거친데. 그런데 이제껏 자존심 많아가지고 버티고도 못했는데 내가 죽어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곳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세요. 본질 자체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아는 상식, 논리, 자존심 다 꺾어버리세요. 선지자잖아요, 소위. 그런데 부정한 땅, 이방 족속 중에서도 바알의 본거지거든요. 거기 가서 빌어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박국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끄집어 내리세요. 그리고 좀 부잣집에 보내셔도 됐는데 과부집에 보내시잖아요. 어째 가나에도 그런 곳에 가게 하셔가지고 고통스럽게 그 집에서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눈치가 얼마나 보였겠어요. 안 그래도 이방 사람이라서 지옥의 뗄감으로 쓰인다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여자에게, 그것도 과부에게, 그것도 아들 하나 겨우 근근히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에게 빌어먹게끔 하시다가 그 엘리야를 돕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걸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냥 기도했을까요? 처절하게 매달려요. 아니, 방금 저주받을 인간이라서 지옥의 뗄감으로 쓰이고 그런 상종도 안 해야 되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에 가서 빌어먹고 붙어있다 보니까 그 집에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생명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매달려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단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 그리고 한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 먼저 훈련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종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일들을 먼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엘리야의 비유를 들으면 흔히 다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예요. 그의 정체성 가만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을 먼저 빚으세요. 그게 당신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그 방주로서, 그리 지내가로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서 사용하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곳이 천국이고 교회가 아니라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왜 노무 목사님이 영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비늘을 뽑아서 나한테 거리끼게 하는 걸 사라지게 함으로써 내가 편안하게 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심겨두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성숙되게 빚어져 간다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게 하나 뭐냐, 하나님 바라시는 걸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망가져서 다 부서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걸 캐치해서 그 시간들을 줄이거나 그 시간들을 돌아서 하나님께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바로 가는 거나 돌아가는 거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다 망가져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예언을 했잖아요. 같이 가실 거라고요. 같이 가야 된다고요. 저도 마음이 되게 아파요. 한 번씩 산뜻산뜻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말로 할 때 알아듣도록 하라.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바라시는 걸 빨리 깨달아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좀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기꺼이 빨리 무릎 꿇겠다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제 욕망이 제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저 뛰어넘어서 제가 일하려고 자꾸 하거든요.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방법을 더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시간은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어차피 한 주나 또 지내야 되니까 수요예배도 없고 그죠. 다음에 수요예배 있으면 중간에 제가 한 시간 하면 끝낼 테니까 마가복음 잠시만 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초보나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판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걸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넓어지고 또 시간을 넓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동일하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아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반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니. 회당장은 유대에서 사내들인 공예원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라서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아래 엎드렸다 하면 거의 출교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다음의 문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여기 와서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뭡니까? 딸 때문입니다. 딸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자존심 다 버리고 삶의 모든 지표도 다 버리고 자기 딸 하나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템포가 상당히 있으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이게 상당히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으면 빨리 갔겠습니까? 천천히 갔겠습니까? 거의 못 가는 겁니다. 예, 간다? 아니요, 못 가는 겁니다. 에워싸서 밀리면 뒤로 가면 밀렸지 앞으로 가진 못했을 겁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났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가야죠. 아니 여러분이 전혀 야이로의 입장에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딸이 집에서 죽어가는데 이분이 오시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밀리다 천천히 가다가 그것도 의도적으로 자기의 손에 댄 사람 병이 나았고 말고 무슨 상관이 우리하고. 근데 그 여자 누군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야이로는 속이 타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야이로가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여자가 이제 자기의 자초지정,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뭔 짓입니까? 저는 진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터져 나갔습니다. 아니, 자식길을 보시지 않았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예수님 몇 살이라도 잡아야죠. 빨리 갑시다, 지금. 뭐한 짓입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됐습니다.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가야죠. 딸보로 죽기 전이라도 못 봤으니까 죽은 후에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가 묵묵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시간판 위에서 같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니 나사로 이틀만 일찍 왔으면 깔끔하게 살려주고 그런 꼴 안 봐도 되는데 그죠? 다 죽이고 나서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심에 요한복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여놓으시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절규하고 하나님 위에는 소망이 없게끔 다 만들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인생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절절하게 만들어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셔서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우리 시간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인내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그분이 물을 마르게 하셨듯이 그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도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걸맞는 자녀로서 빚어가실 것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시간도 믿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겠죠. 지금도 일하시고 계셨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 일 자체를 저게 떼어놓아서 없애야 하지 마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도록 더 그 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춥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